안녕하세요. 아네스테지올로지 저널의 편집장인 에반 카르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2022년 10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중 기계환기, 기도관리가 어려운 어린이의 삽관 시 전신 마취와 진정제 효과의 비교 결과 및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호흡 기능 저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최우수 연구상 수상자인 메이오 클리닉의 데이빗 워너, 그리고 제임스 코트렐 회장 학술상의 공동 수상자인 브리검 앤 여성병원의 크리스틴 슈라이버와 스탠포드 대학의 비비안 타픽 교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 2022에 참가하신다면 연구 기념식에 오셔서 연구 발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상 연구는 수술 중 기계 환기가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성인 환자의 산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수술 중 다양한 호흡량 및 호기말 양압이 수술 후 저산소증 및 폐 손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결과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알파슬란 투란과 동료들은 낮은 1회 호흡량과 높은 호기말 양압으로 환기를 하면 수술 후 산소 공급이 개선되고 호흡기 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연구진은 2x2 요인 교차 클러스터 임상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전신 마취로 시행한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2,8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모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측 체중 1kg당 6 또는 10ml의 호흡량과 5 또는 8 정맥압의 호기말 양압을 시행하는 일주일 클러스터에 할당되었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수술 후 최소 1시간 동안 말초 산소 포화도의 시간 가중 평균을 흡입 산소 분율로 나눈 값입니다. 결과는 산소화가 6과 10kg/ml의 호흡량 사이의 차이가 없었고 5와 8 정맥압의 호기말 압력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6에서 10kg/ml 사이의 호흡량과 5에서 8 정맥압 사이의 PEPP의 어떠한 조합이라도 정형외과 수술에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첨부된 논평에서 귀도 무슈와 마르코스 비달멜로는 테스트된 네 그룹 간의 결과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들은 보호환기법이 단일 숫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특징에 따른 범위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문 저자와 편집자가 출연하는 특집 저자 팟캐스트를 들어보십시오. 다음 임상 연구에서는 기도관리가 어려운 어린이의 기관 내 삽관 시 진정과 전신마취의 결과를 비교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 또는 각성화 기관 내 삽관은 기도관리가 어려운 성인에게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어린이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펜실베니아 아동병원 및 기타 기관에서 루이스 세케라 라모스가 이끌었던 이 연구는 소아 어려운 기관 내 삽관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4개 병원이 1839건의 기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 진정군에서 58명의 환자와 전신마취군에서 522명의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 성공률은 진정 및 전신마취 그룹 모두에서 48%였습니다. 두 치료군에서 삽관 시도 횟수의 중간값은 2회였으며 삽관에 실패한 비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사례의 27%는 기관 삽관을 완료하기 위해 전신 마취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어린이병원의 앨런 심파오는 첨부된 논평에서 저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신 마취가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는 또한 전향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논문 저자와 편집자가 출연하는 특집 저자 팟캐스트를 들어보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임상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고위험 비심장 수술 집단의 뇌졸중 위험을 연구했습니다. 미시간 의과대학의 필립 블리사이데스와 타기관의 동료들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수술 중 저혈압과 저탄산혈증 또는 고탄산혈증의 조합이 수술 후 허혈성 뇌졸증과 관련이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기관 수술 중 결과군을 통해 수행된 이 후향적 환자 대조군 비교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개의 학술센터에서 124만 4,881건의 심장, 2개, 주요 혈관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뇌졸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수작업으로 차트 검토를 거쳤습니다. 뇌졸증 확진자의 수는 약 0.01%로 매우 적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 중 저탄산 혈증 및 고탄산 혈증 두 가지 모두 수술 후 허혈성 뇌졸증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수술 중 저혈압과 이산화탄소 조절 장애가 수술 후 뇌졸증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에서는 환기에 대한 약물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보통 중증도 내지 중증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마약성 진통제는 또한 호흡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 유도된 호흡 기능 저하는 뇌관에서의 호흡 리듬 생성의 불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 유도된 호흡 기능 저하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호흡 자극제가 사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의료센터의 하이케 알제라가 이끄는 연구진은 항우울제 티아넵틴이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호흡기 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먼저 과탄산 환기 반응을 측정하여 자원자에서 알펜타닐 유도 호흡기 기능 저하에 대한 경구 티아넵틴 효과를 시험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티아넵틴 정맥 투여 용량 증가가 레미펜타닐 유도 호흡기 기능 저하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두 연구 모두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교차 설계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티아넵틴의 경구와 정맥 투여 모두 호흡 자극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티아넵틴의 정맥 투여는 레미펜타닐 호흡 기능 저하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저자는 티아넵틴의 경구 또는 정맥 투여가 호흡 자극제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지만 그들의 접근법은 향후 비마약성 진통제 호흡 자극제를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합니다. 다음 연구도 역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이전의 연구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의 대략 8%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펠리페 무노스 레이바와 동료들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환자 대조군 비교 시험에서 표준 치료에 5가지 신규 진통제 처치를 추가하면 정규, 1차적, 편측 슬관절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피로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대조군은 경막 내 모르핀 투여, 관절 주위 국소 마취 침윤, 덱사메타손 정맥 투여 및 내전근관 1회 차단술과 함께 척추 마취를 받았습니다. 시험군은 같은 처치와 더불어 5개의 추가적인 처치를 제공받았는데 여기에는 오금 동맥과 후방 무릎 피막 사이의 국소 마취 침윤, 수술 중 덱스메데토미딘 및 케타민 투여, 그리고 수술 후 1개의 추가적인 덱사메타손 볼루스 정맥 투여 및 2회의 추가적인 내전근관 차단 주사가 포함됩니다. 1차 평가 변수는 수술 후 24시간 누적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측정하였고 2차 평가 변수는 다른 진통제 사용, 환자 회복, 기능적 결과 및 부작용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각 군에서 39명의 환자를 포함하였습니다. 결과는 마약성 진통제 소비량이 24시간 시점에서 두 그룹 간에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증 점수, 회복의 질 또는 재활의 중요 순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자들은 다섯 가지 추가 처치가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달의 임상 집중 리뷰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앓지 않는 환자에서 낮은 호흡량 환기 및 다양한 수준의 호기말 양압 사용에 대한 최근의 전향적 연구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폐절제술 중 일측 폐환기를 시행한 연구 결과들과 비교됩니다. 저자 스펜서 월시, 데이비드 샤즈, 데이비드 에머는 수술실의 기계 환기, 특히 일측 폐환기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하여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결과들이 낮거나 높은 1회 호흡량과 낮거나 높은 호기말 양압으로 환기되는 환자들 간에 다르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시사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수분 제한 및 환기 설정과 같은 알려진 위험 인자뿐만 아니라 흡입 마취제 또는 정맥 마취제의 선택과 같은 덜 입증된 인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의 리뷰 기사에서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담배 사용에 대해 다룹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 사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매년 800만 명이 넘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데이비드 워너는 마취과 의사가 마취 주위 환경에서 환자와 함께 담배 사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전염병과 싸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폐합병증의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외과적 출혈의 위험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에는 마취과 의사가 담배 사용을 줄이도록 수술 환자를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너 교수는 마취과 의사가 원한다면 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 웹사이트에서 10월 호에 게재된 이 논문들과 그 밖의 다른 내용들, 예를 들면 연구기념식의 성과물들 및 제임스 코트렐 회장 학술상 수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네스테지올로지 2022의 저널 스폰서 활동에 관한 기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네스테지올로지 2022 참석을 위해 뉴올리언스에 계시는 경우 저희 학술지의 새로운 세션인 빅데이터 연구, 어떻게 설계하고 수행하고 읽을 것인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 가이드 세션은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빅데이터 연구를 사용하거나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동안 본 저널이 주관하는 마취과에서의 임상시험,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이해에 대한 세션도 확인해 보세요. 마르코스 비달 멜로가 진행하는 이 세션에서는 최근 발표된 임상시험 4건을 저자 중 한 명이 발표하고 추가 연사가 그에 대해 반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장에 있는 저널 부스를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1월에 돌아올 때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들을 더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